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하겠습니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해서 정말 기쁩니다. 2020년 표어는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시는 바처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다 시끄럽고 어렵고 또 걱정이 많은 때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더욱 기도하고 또 이런 질병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또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례미 입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부터 세례 교육을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실 경우에는 세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스 수련회를 위한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어요. 올 여름 테네시에서 수련회를 할 예정입니다. 수련회를 위한 펀드레이징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도네이션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도 청년들이 마들렌이라는 그 빵? 과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준비해가지고 준비해놨는데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교 시간 및 구역 모임을 일시 중단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드렸던 것처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토요일 새벽기도 후 친교, 주일 예배 후 친교, 그리고 구역 모임을 일시 중단하겠고요. 인사는 목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친교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좀 나가서 친교실로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본래 들어왔던 곳으로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퇴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어제 카톡으로 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건강을 잘 챙기셔가지고 좀 걱정되고 염려되시면 당분간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예배 전체를 녹음해서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그 예배 녹음을 들으시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드리는 손길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찬양을 듣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딴 때는 이제 성가나 이제 개인이 특송하는 걸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그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그 집회에서 부르는 그 찬양을 좀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가사를 이렇게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사 다 나오는데요, 가사를 잘 들으시면서 찬양을 들으시고 또 속으로 이렇게 따라 부르실 수 있으면 또 따라 부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아름다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2016년 6월 7일 한국의 공영방송인 KBS 방송국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 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의 진실이라는 문답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답 시간을 통해서 천국 마일리지는 애초에 없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종교라는 전체가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착한 일을 하면 마일리지가 쌓여서 이코노미를 타다가 정말 많이 쌓이면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일리지가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학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력구원의 종교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열심히 선을 쌓거나 도를 닦거나 수행을 하면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의 용어로 쓴다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스스로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자력구원의 종교는 자기 스스로 열심히 선을 쌓고 노력을 하고 덕을 쌓으면 언젠가는 신의 경지에 이르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나쁜 것을 끊고 선을 행하기에 힘씁니다. 세상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모든 것을 자신에게서 밀어내어 스스로 비워 신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죠. 둘째는 타력구원의 종교입니다. 자신의 불가능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의지합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신을 찾고 따르며 그 신이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조정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교라는 것은 그 자체가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특히 타력구원의 종교는 수많은 선을 쌓아서 그 마일리지로 최고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여기는 타력구원을 믿는 종교인들조차 이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자의 마음에 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줄 그 대상의 마음에 들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 신이 원하는 수준까지 마음이 들 때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을 스스로 이루나 신이 이루어주나 똑같이 자신이 노력해서 마일리지를 쌓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러한 종교인들과 다를 것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만족할 만한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복음서들의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리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관리는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아마도 이 젊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당시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랍비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기록된 것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표현한 것에서 선한 일과 영생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보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으로는 여기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영생에 대한 질문이 있던 그는 예수님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 선한 일이 도대체 뭔가는 모르지만 어쨌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그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생이라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을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어떤 걸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내가 영생이라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영생이라는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쪽집게 과외 선생님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 청년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해주시기보다는 분명한 것을 먼저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선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 완전한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을 쌓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십계명을 언급하시면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그리고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은 예수님께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십계명 중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십계명이 두 가지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라기보다는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요, 다섯째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의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대답을 이 청년이 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당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하죠? 아주 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아유 그래도 제가 부족하죠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 아유 저 별로 믿음 좋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믿음 좋은 분들도. 근데 이 청년은 아주 담대하게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그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대답하신 것을 들으신 후에 그를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이 대답을 한 것은 위선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자기 자신 스스로는 나는 다 지켜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이웃의 사랑의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모든 것을 지켰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제가 영생을 얻었군요. 정말 기쁘네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보통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럼 또 뭘 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여전히 영생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계명을 지키며 살았다는 기쁨이나 그것으로 얻어질 것이라는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무엇을 더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무엇을 더 해야 되죠? 뭐가 더 부족하지요? 라고 예수님께 재차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대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가서 그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보화가 그에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청년은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았다는 그가 가난한 자에게 그의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에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 이유가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청년에게 그가 지켜야 할 계명에서 이웃과 이웃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는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계명의 앞부분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라는 계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생을 소망하고 자신의 나눔과 드림이 오히려 그의 삶을 쌓는 것이라고 믿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보화가 쌓이는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는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를 점검하게 하신 말씀이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데 정말 이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설교 시간에 몇 번 소개해드렸던 제임스 K.A.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원래 제목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를 질문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진짜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그가 영생을 사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진짜 사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사실은 그가 영생을 원하기는 했지만 영생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라고 물은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답에 대하여 청년이 거짓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지금까지 율법만 잘 지켰으면 됐지라고 생각했다면 근심하며 돌아갈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스스로도 마음속에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근심이 생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의 길이 자신 앞에 있지만 그것을 놓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자기의 재물도 붙잡고 영생도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나는 절대로 손해볼 수 없고 그 손해보지 않는 한에서 더 얻기를 원했던 거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원숭이 사냥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원숭이 사냥법. 설교 시간에 보통 목사님들이 많이 예화로 쓰시는 예화인데요. 입구가 아주 좁은 항아리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넣고 항아리를, 입구는 이 땅 바깥으로 나오게 하고 항아리 안쪽은 이 땅 속에다가 묻어둔다고 그래요. 그러면 원숭이가 이 견과류나 과일 냄새를 맡고 이 항아리가 있는 곳에 온답니다. 그런데 입구가 좁지만 손을 이렇게 쫙 펴면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입구에는. 근데 중요한 거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쥐는 순간 주먹을 꽉 쥐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손에 채워지는 것 때문에 손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넣을 수는 있지만 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도 이 원숭이가 욕심 때문에 손을 펴거나 도망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먹을 쥔 상태에서, 빼지 못한 상태에서 괴로워하다가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라 매번 그런 식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영생이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면 그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랐을 것입니다. 그 예전에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피츠버그의 그 의대인가? 거기에서 이제 의사 생활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간이식에 아주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한국에는 간이식이 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이 미국에 있는 그 대학이 굉장히 빨리 그것을 했고 잘하는 대학으로 유명했대요. 그래서 한국의 부자라는 분들은 다 그곳에 와가지고 간이식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내 재산을 전부 다 들여서라도 병만 고쳐달라는 거죠. 간 이식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돈보다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돈은 언제든지 벌 수 있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끊어지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지만 정작은 자기 생명이 끝나면 없어질 것을 놓기가 두려워서 근심하며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과 같은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또 다른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또 하나의 소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가 지켜왔다는 이웃사랑도 그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해왔던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영생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성경은 인간이 영생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기쁨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순간부터 인간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즉 영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마일리지를 쌓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은 개인 교사로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거죠. 만약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영생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았다면 그가 요구하는 것, 그가 질문했던 것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찾아온 사람과 삭개오에 대한 소개는 매우 비슷하면서도 또 많이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찾아온 사람은 부자이면서 젊고 관리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똑같은 부자였지만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으로 기록된 거 보면 그렇게 젊지만은 않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한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손가락질과 미움을 받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결말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존경받고 영생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자신의 많은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면 삭개오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자신의 집에 함께 하셔서 식사하시며 자신을 친구로 대해주신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스스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이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자신을 친구로 대해주신 것,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 지금까지 자신이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남의 것을 속여 취했구나. 아, 내가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몰랐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물의 절반을 나눠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은 것을 네 배로 갚는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된 거죠. 삭개오가 돈을 내놓으면서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한 번도 삭개오에게 구원을 위해서 너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사랑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삶이 달라진 거죠. 재미있는 것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었던 사람은 그가 가진 것으로만 기억되었을 뿐 그의 이름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던 어떤 한 사람일 뿐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또는 하나님이 부자를 싫어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풍요함입니다.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여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더 사랑하고 부자라고 더 미워하거나 부자라고 더 사랑하거나 가난하다고 더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는 차별 없는 의고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부자 중에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부자로 묘사된 사람은 꼭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가 소유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쌓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 그에게 네가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도 이 사람은 결국 쌓기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그냥 자기 거고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상처난 것과 괴로워하고 있고 굶고 있는 것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온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의 삶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자들로 표현되는 모습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 자기의 욕심으로만 채워가고 있는 사람의 경향, 성향을 표현하는 부분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가정 가운데 이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온 백부장의 경우에는 그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괴로워할 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 사람과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믿고 따르고 그의 삶의 중심에 두는 그러한 자들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그 주님의 품에 안길 것에 대해서 천국에 앉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하나님을 빼놓고는 논할 수 없으며 자신의 착한 행위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착한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어디까지 해야지 될까요? 어느 정도 마일리지를 쌓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십계명을 다 지키는 것도 부족해서 재산을 다 팔아 나눠준다면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재물을 나누어주는 것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 더 완벽하게 어떤 선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하신 것일까요? 구제를 많이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보다 구제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겁니다. 오히려 국제구호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구원 받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지, 그분만이 선하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죠. 뒤에 나오는 27절 이하의 말씀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즘 토요일 새벽 기도회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고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던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며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또 두려워서 혹은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고 감사함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죽는다고 해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 좀 쉬면 안 돼? 기도 좀 안 해도 되잖아. 기도 좀 안 한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있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모든 직책과 자신의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임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봉사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함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기에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 없지만 그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감사하기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의 성도들을 함께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둘째는 정말 영생을 소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나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한 것이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MBTI라는 성격검사 아세요? 성격검사하는 게 있는데요, MBTI라고 자신의 성격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성격검사하고 적성검사를 받게 했었습니다. 학생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성격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자기가 적성이 어떤 게 더 맞는지를 좀 점검해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를 아이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전문가가 와서 시험을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결과를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나눠주고 그리고 성격에 맞는 아이들끼리 그룹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액티비티를 하면서 정말 우리 성격 비슷한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하는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시험을 두 번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제 성격을 확인해 봤는데요. 제가 그 테스트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였냐면 진짜 내 성격을 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성격을 자꾸 칠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는 굉장히 이기적인데 거기다가는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저는 성격을 그 화를 굉장히 잘 내는 성격인데 화를 한 번도 내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격 결과가 나오면 전혀 제가 아닌 사람의 성격이 나옵니다. 그 테스트라는 사람이 최소한 세 번을 해봐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가 편한 거를 칠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도 아니면서 나의 이상향만을 생각하고 나는 현재와 원하는 것이 다른 삶을 매일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진짜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모습은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온 청년처럼 영생을 소망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한 희생은 조금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말씀 뒤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따로따로 떼어져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통독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뽑아 읽으면 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로 보면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 말씀의 바로 앞부분은 누가 크냐는 논쟁부터 시작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 뒤에 이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여전히 내가 성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구원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영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자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을 국가기도의 날로 선포했다 이렇게 하는 기사를 봤는데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은 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또 위로가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베푸사 하나님 빨리 이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케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또 그 위로하심 속에서 또 보호하심 속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서 그리고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곳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학생들, EM들 리트릿을 갔습니다. 가고 오는 모든 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학생들에게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세상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